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로 하루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있는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넷째 아들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요셉이 팔려간 뒤에 형제들 간에 말할 수 없는 죄의식과 불화가 일어나고 유다는 이 문제받은 집안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형제들을 떠납니다. 혼자 이방 땅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짚었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됩니다. 부족하고 상처도 있고 실수가 많죠, 교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좌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시험이 들고 위기가 와도 그냥 비구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꼭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조금 힘들다고 너무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그래서 함부로 살면 화가 임한다는 것을 그 뒤로부터 일어나는 유다의 삶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유다는 아주 세상적으로 조건을 갖춘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잘못된 이 세상적인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인생이 갈수록 그 쓰디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식대에 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첫 아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이셨겠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로 인해서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이 있기 때문에 관습대로 이 유다는 이 둘째 아들과 동침시켜서 대를 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고의적인 피임을 하면서 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그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황한 유다에게는 이제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관습대로 하면 이 형수와 동침시켜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유다 생각에는 이 문제의 불행의 근원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간 데 있지 않고 이 며느리 다말이 불행의 근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물론 쫓아낼 때는 뭐 거짓말로 잘 둘러대죠. 지금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셋째가 장성하면 너와 동침시켜서 대를 잇는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다는 뭐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좀 힘들다고 떠나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세상적인 결혼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온 유다가 인생에서 일어난 위기를 도대체 갈팡질팡하고 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메시지 위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잃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 올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정도 충격과 위기가 아니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찬히 묵상하면 영적으로 그 메시지를 읽고 영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왕좌왕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패닉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으로 본능으로 그냥 대처해서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죠.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계속 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얼마 후에라는 말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란 뜻입니다.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은 흘렀을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친정으로 쫓아내면서 셋째가 자라면은 약속대로 가문의 대를 잇게 하겠다고 했지만 유다는 결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당장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이 며느리 다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는 말은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장례 기간, 애곡하는 그 기간을 뜻합니다. 그 뒤에 유다가 친구와 함께 딤나 지역에 가서 양털 까는 자에게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행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민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는 아주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즐거운 축제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뭐 온 동네 잔치입니다. 아주 흥겹게 먹고 마시는 축제이기 때문에 유다도 함께 어울려서 신나게 먹고 마셨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터집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바로 그 지역에 친정으로 쫓아보냈던 딥나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유다는 딥나의 친정이 그 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그 시아버지가 축제에 와서 신나게 먹고 마신다는 이 정보를 딱 입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다말이 무서운 행동을 하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휩싸게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남자를 유혹하는 창녀의 복장입니다. 그렇게 꾸미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동선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을 잃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외로움에 지쳐있던 유다, 게다가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오던 유다는 본능을 따라 이 창녀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룻밤을 지내야 하겠다. 그러자 여자가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화대를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여자가 담보물을 달라.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증거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설마 변장한 자기 며느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닥친 세 번째 비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어요.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본능의 노예가 됩니다. 이 부도덕한 일을 하는데도 브레이크 걸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 잘 믿어보려고 해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체크해주고 당겨주고 보완해주는 이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사라져버리니까 유다는 완전히 브레이크를 잃은 차와 같이 아래로 그냥 치달아버립니다. 부인을 잃고 나서 재혼한 것이 아니라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도덕적인 파멸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매춘업은 어딜 가든지 이게 꺾이지 않는 이 사업인데, 이 남자들이 계속 이 창녀를 찾기 시작하면 그 나라 도덕성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생기는데, 로마 제국도 그랬고 세계 선진국들도 그렇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이 매춘업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도 그 문화가 셌나 봐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그 가문이면서 아주 치명적인 결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들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유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봤는데 그 동네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동네 사람들 말이 우리 동네에는 창녀촌이 없다. 당신이 무슨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기도 입을 막고 그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입을 막습니다. 유다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 체면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언론 통제를 하고 상황을 갖다가 이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축복과 경고는요, 뭐 하나 잘못하면요 세월이 가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날까지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석 달 후에 그는 며느리 다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과부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당장 그녀를 끌어옵니다. 당장 불살라 죽이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모세율법 이후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정해졌지만 이때도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굉장히 가늠죄는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유다 자신은 며느리의 가늠죄를 그렇게 무섭게 벌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자신도 더했죠. 유다는 상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창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며느리가 과부로 수절한 지 오래되었는데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앞뒤 전후 사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당장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정의감입니다. 자신의 죄는 채 인식한지도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 속꺼풀 하나만 딱 들춰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의식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야 너희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이건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찬찬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신의 죄의식을 남한테 지금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끌려나가는 이 다말이 참 지혜로운, 사리분별이 빠르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애지간하면 악에 바쳐서 제 뱃속에 있는 것은 당신의 씨입니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시아버지에게 소리 지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유다도 죽고 자신도 죽습니다. 이거는 다 지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그냥 증거물을 딱 내보입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은 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만이 아는 스토리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유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말과 자신만이 아는 석 달 전의 정황이 머리를 팍 스치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짧게 표현하지만 유다가 거의 멘붕이 와서 가만히 서 있다가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26절에 보십시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다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다말도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가 라고 따진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말이 무슨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생각, 집안의 대를, 믿음의 집안의 대를 잇겠다는 이 며느리 역할을 해서 이 정인 관습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남편 엘이 죽고 그 동생 오난도 죽었는데 셋째가 있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친정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가고 자기는 늙어가는데 시아버지가 결코 셋째까지 자기와 동침시키진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안 움직이니까 자기가 먼저 움직여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다는 셋째가 장성하면은 동침시켜서 대를 잇게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자기가 저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창녀와 쉽게 동침해버린 자신의 잘못 또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따져볼 때 정해진 관습대로 후손을 얻고자 했던 다말의 열정과 비교해서 자기가 결코 낫다고 할 수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비로소 탕자가 집에 돌아오듯이 이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놓아주었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이제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믿음의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때는요, 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쉽게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유다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면 굉장히 찝찝하죠.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딱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 중 둘째인 베레스가 바로 다윗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가문에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 유다가 바로 왕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된 거예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요. 모든 나라의 왕가는요, 자신들의 가문의 스토리를 굉장히 핑크빛으로 부풀립니다. 뭐 알에서 태어났다느니, 뭐 무리를 걸었다느니, 최대한 부풀려서 흠이 있는 것들은 다 삭제해버려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예수님의 가문 족보에 굳이 안 올려도 되는 이 부끄러운 유다의 스토리를 왜 올리겠습니까? 이 아까운 성경의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본문은 설교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민망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요셉 설교할 때 이거 다 건너뜁니다. 왜 이런 이상한 본문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나. 그러나 이 이상한 본문을 집어넣으신 것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거든요. 믿음의 가문 사람도 잘못된 결정으로 힘들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도망갈 수도 있고 도망갔을 때 정신없이 실수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복주시기로 택하신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셔서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말이 있거든요. It's never too late to start again. 다시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은 때는 없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을 앞두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사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장로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목사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순종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유다를 은혜로 덮어서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에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자격 없음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적 직분자의 자격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서 부족함을 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런 유다의 실수와 행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셨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격 없지만 그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